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미국 해병대 중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전에서 고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의 명복을 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옴스테드 장군은 72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에서 큰 활약을 했고 공산화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장군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영웅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옴스테드 중장이 지난 20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에 포위됐다가 극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전투입니다. 한국 경기도 임진강 근처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23일 연천군 임진강 중남댐 근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 시신은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6일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달 5일에는 경기도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달 2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밭 갯벌에서도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북한의 민간인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이를 통보하고 시신을 인계할 방침입니다. 이란은 핵 합의가 복원될 때까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시설 감시 카메라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에슬람의 이란 원자력청 청장은 25일 다른 당사국들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IAEA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슬라미 청장은 최근 채택된 IAEA 이사회 결의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 이사회는 지난달 이란이 미신고 시설 폐곳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자국의 주요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27대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오르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를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본연의 길을 간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심각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남중국해가 여배 국가들을 위한 사파리 공원이나 강대국이 경쟁하는 각축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25일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남중국해의 문제는 영내 당사국들이 다뤄야 할 문제며 영내 국가들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원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대립을 유발하는 언동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화와 협의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책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란드 정무차관은 22일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는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과 아일랜드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랜섬웨어 법안이 미국 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 함경도 지역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잃고 있으며 우방국은 북한과 이란밖에 없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순방하며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22일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는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놀란드 차관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가 어떻게 타결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가 남반구 저개발국들의 지지조차 잃고 있는 고립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was losing support. And you see that in the fact that, you know, Putin has to go ask for favors from the Iranians and he's asking the North Koreans.
놀란드 차관은 러시아는 지지를 잃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이란에게 부탁하고 북한에게 우크라이나로 와달라고 했다며 그런 친구들만 있기에 러시아도 곡물 합의라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도 1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고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대신 이제 북한과 이란으로 눈을 돌려야 할 만큼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놀란드 차관은 지난 1년간의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꼽았습니다.
More importantly, the democratic world, advanced democracies, medium-sized democracies coming together. To say no when an authoritarian wants
놀란드 차관은 더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세계, 선진 민주주의와 중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두 단결해 권위주의 국가가 UN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제 규범을 파괴하며 다른 국가를 삼키려고 할 때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펜 포럼에 참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주 동안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 순방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Trips the president took to the Indo-Pacific where he went to Korea and Japan and met with the Quad and then to Europe for the G7 and a historic NATO summit.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9주 동안 집중적인 순방을 통해 전 세계의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지역에 미국의 지도력과 관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8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더욱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투자, 동맹과의 연대, 경쟁이라는 세 가지 원칙 모두에서 진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Align with allies and like-minded partners and from the Quad to AUKUS to the G7 to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with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연합체 쿼드와 미국, 호주, 영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주요 7개국 G7,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 등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동맹과 같은 마음을 가진 협력국들과의 연대가 최고 수위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25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5월 개최된 미한 정상회의 합의 후속 조처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정세와 연합 방위태세, 미한일 안보협력, 지역정세와 범세계 안보협력 등 네 가지 의제가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 억제 실행력 부분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협의를 통해 외교부가 주도하는 사안이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방부와 관여되므로 오스틴 장관과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아일랜드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한 문제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과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약 50분간 회담했다며 북한과 관련해선 두 정상이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관련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를 전면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이란 핵협상, 아프가니스탄, 북한, 시리아, 리비아, 중동평화협상, 미얀마, 신장과 홍콩 문제에 있어 일본과 아일랜드의 양자 대화, 일본과 유럽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22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를 방문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북한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전투기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이 지역을 거친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 EED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갖추고 있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어할 준비가 됐고 장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등 적국의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가 21일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2006년 안전망법의 개정안인 랜섬웨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거스빌라키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랜섬웨어 법안은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FTC는 법안에 명시된 적국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해당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의 접수 규모와 그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FTC가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한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동맹의 능력을 과시하는 옳은 결정이라고 전직 미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2일 VOA에 대규모의 미한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한국 국방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기 취소하는 것이 김정은을 다시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는 희망은 순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접근은 전혀 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면서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취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의 야외 실기동 훈련은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했고 여단급 이상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연합 상륙 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할 후반기 미한연합훈련의 명칭을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을지자유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VOA에 최상의 억지는 힘이며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이라며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합훈련은 병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동맹의 의지를 증명한다며 우리는 매일 밤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과 야외에서 실기동 연합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미한연합사령부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전투준비태세를 지속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훈련은 무뎌지기 쉽고 훈련 부족은 군사 역량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력들이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최근 1년간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seen over 31 missile launches in 2022 from North Korea. And now we're looking at the likelihood of a seventh nuclear test.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3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지켜볼 것이냐면서 미한 동맹은 매우 긴밀하고 미한 연합 병력은 건재하며 연합 훈련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리라는 것을 평양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장 고조 국면이기 때문에 오판으로 인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과 소통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직 군 지휘관들은 윤석열 정부가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올바른 현실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목표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전제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큰 틀은 유지돼 왔지만 임기 내 전환이라는 대선 공약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의 전작권을 돌려받을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전 정부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전작권 전환을 바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방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합군의 능력을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을 항상 지지해왔다며 조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외부 평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점이 아닌 조건을 기초로 하고 한국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조건을 미국이 바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충분한 공격 및 방어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축소 및 협상에 따른 종료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이라는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진단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인 시각을 견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oon administration has a realistic view of upcoming transition and I think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이 한국 방어를 가장 잘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양측 모두 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공군의 B-2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호주 공군 소속 F-35A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B-2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도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의 B-2 스프릿 스텔스 폭격기 두 대가 지난 18일 호주 왕립공군의 F-35A 라이트닝 2 전투기와 함께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수행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B-2 폭격기와 F-35A 전투기가 쿨렌동 22 훈련 기간 동안 호주 커틴 공군기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쿨렌동 22 훈련은 미군과 호주 방위군이 수행하는 첨단 원정작전기지에 초점을 맞춘 연합군사훈련입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국과 파트너와 함께 합동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0일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 B-2 스프리 스텔스 폭격기 두 대가 호주 공군의 F-35A 라이트닝 2 전투기와 함께 폭격기 임무 수행을 위해 호주 엠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평가받는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2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 지역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B-2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 가능하며 날개 길이는 52.1m, 기체 길이는 20.9m로 최대 이륙 중량은 152,634kg, 무기 탑재량은 18,144kg에 이릅니다. 특히 B-2는 유도폭탄뿐만 아니라 핵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원자핵 무기 모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이번 훈련과 관련해 평상시 운영하기 가장 쉬운 위치에서 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시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hing to remember is this is peacetime. In peacetime, you train in locations that are easiest to operate.
전시에는 호주가 자국 공군 소속 F-35의 일부를 일본이나 한국에 보낼 것이고 미국도 아마 B-2 폭격기들을 괌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B-2 폭격기뿐만 아니라 호주 공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즉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작전을 하거나 일본에서 연합군 사령부를 위해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B-2 폭격기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이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B-2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목표를 공격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B-2 bomber is a stealthy bomber. It would be very hard for the North Korean missile or air defenses to detect and attack the B-2.
B-2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도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한일 동맹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일 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22일 일본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22 방위백서에서 반격 능력을 언급한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f there is a missile warming up on the launch pad in North Korea, we have the right to strike it before it hits us.
만약 북한의 발사대 위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사일이 우리에게 떨어지기 전에 먼저 타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자위에 해당한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의 방위 백서 작성 방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every time the North Koreans do that kind of thing, of course, it just reinforces the need for that discussion, and it certainly is used by certain.
일본에서 반격 능력은 한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때보다 그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일본에서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국방부가 22일 공개한 2022 방위 백서는 일본 자위대가 위기 상황에서 반격 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이 방위 백서의 반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서는 일본의 방위 정책을 다룬 장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대응이란 항목 아래 일본 주변에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을 거론하며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시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이는 선제 공격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 평화재단 연구원은 반격 능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responding to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program.
북한이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미사일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방위백서 서문에 북한은 2022년 들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일방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와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능력 향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또 일본이 평화헌법에 의거해 전쟁을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공격당한다면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Japan will not attack another country first or so-called preemptively, but if they have been attacked.
일본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진 않겠지만 만약 일본이 먼저 공격당하고 추가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적을 압박하거나 공격 능력 약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본 방위 백서가 반격 능력을 언급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은 방위성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에서 미일 관계를 연구하는 고시노 유카 연구원은 방위백서가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언급한 것이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일본의 반격 능력 고려는 성격상 자위에 해당하며 주된 목표는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헌법 개정을 따로 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 해도 일본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안보 전략을 개정하고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방위계획 대강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회에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한일 동맹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일본의 반격 능력이 미일 동맹의 구조 안에 통합된다면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As long as this capability was integrated into the alliance structure, that we would not pose this.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반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일본에만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really calls out for the necessity of a trilateral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지금 상황은 미한일 3국이 삼각 대화와 회담을 통해 미사일 방어 및 방어의 연장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체계의 통합을 논의할 필요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과 중국을 역내 위협으로 거론하며 양국 다 침략국인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며 그 원인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권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늘리기를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공화당 영킴 하원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김정은이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기하로 주민들의 권리가 희생되더라도 권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증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VOA에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이 법안이 힘을 받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팀 케인 상원 의원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 중요한 법안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탈출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건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행정부에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에서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로 탈북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직과 관련해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의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선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논란이 커진 한국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21일 성명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언론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인지 두 사람이 실제로 다른 어민들을 살해했는지에 대체로 초점을 맞췄다며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민들을 송환받기 위해 이들이 다른 어부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는 일부 활동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정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송환 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 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 실종 등에 직면하는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등 강제 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면서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 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뷰이에 보낸 성명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며 이런 결정에 책임이 있는 한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가 다음 달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단결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할 것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22일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번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결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평가회의에서 당사국들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 첫날 프랑스 대표부와 공동 주최하는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도전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북핵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이번 부대 행사에서는 북핵, 미사일 개발 동향 등 북핵 문제 관련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제10차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당시 프랑스는 북핵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했으며 2017년 제1차 준비위원회 및 2018년 제2차 준비위원회 계기에도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북핵 부대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확산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1일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우선 미국 대표단의 가장 큰 목표는 NPT 조약에 대해 최대한 폭넓은 재다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 의제 모두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조약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raise the issue of pressing proliferation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North Korea and Iran, as well as by Syria, which is yet to answer.
특히 핵 비확산 분야에서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IAEA로부터 안전조치 준수 관련 지적을 받고 답하지 않은 시리아 등 긴급한 핵 확산 도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떠한 조약국도 NPT를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이먼 대표는 NPT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군축실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 예상 의제 중 하나로 NPT 탈퇴 문제를 꼽았습니다. NPT를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유엔 군축실은 조약의 보편성, 핵 군축, 핵 비확산, 안전조치 강화,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안전과 안보, 1995년 중동결의, 조약 탈퇴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북한식으로는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3년 연속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한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강대강 흐름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승의 날을 맞아 제8차 전국 노병대회가 평양에서 열린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전례를 비춰볼 때 올해도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인 오는 27일께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의 물리적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두 차례 노병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에서 반미 공동투쟁 월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승절의 노병대회 행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일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 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해 주민에 대한 반미 교양 사업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북 그리고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관련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확연해지면서 5년 만에 군중집회 등 다양한 반미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들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깨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한국도 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재개 등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노병대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강대강 국면을 큰 틀에서 재천명하고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뭐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우회적인 언급을 통해서 미국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병대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1993년 정전협정 체결 40주년에 처음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만 6차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69주년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이른바 정주년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인데도 3년 연속 노병대회를 여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 발생 등 겹 악재 속에서 대미항전의 상징인 노병 세대를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한 당국은 또 북한이 전승절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가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발생 등 변수가 잠잠해지면 언제든 핵실험을 단행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2년 반이 넘는 이런 봉쇄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판단이 가능하고 북한 당국 측면에서도 더 어려움이 심각하게 되기 전에 뭔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핵을 통한 압박, 결국 절대 목표인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핵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정성장 센터장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탑재용 전술핵이나 ICBM에 실을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기술적 수요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이미 복원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이외 4번 갱도의 복구도 필요해 핵실험이 지금보다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즈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대륙간 탄도탄에 탑재할 소형화된 수소탄 실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이어서 하는 게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외적인 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승절 전후한 핵실험 등 무력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핵실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인 핵실험을 감행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둔 중국 변수도 북한이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주된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통치 성과를 최대화해서 향후 비전을 발표하는 당대회를 무사히 잘 치르고 향후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기반을 닫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일정하게 협력 내진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내진 그것을 핵실험과 연결시켰을 때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문제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편 군 하계 훈련이 진행 중인 북한 내 여러 지역에서 최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움직임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함경도 지역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33도, 남포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32도, 신의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해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개성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32도. 사리원 오전에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 21도, 최고 30도. 장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8도. 해산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31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 오전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선봉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삼지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지만 한때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은 25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먼 바다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군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러가며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병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마이클 카펜터 유럽 안보협력기구 미국 대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르손이 크렘린이 운영하는 공포의 실험실 일부가 됐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흡수하기 위해 크렘린이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손에 있는 지하 고문실에 600여 명이 갇혀있다는 끔찍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은 현지 관리, 언론인, 시민운동가들로 러시아군은 이들이 친우크라이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헤르손 주민들은 치욕적인 신원조사를 받았으며 자주 폭력적인 검문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 주민들을 수감시설에 가둬놓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독립적인 언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신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며칠씩 계속됐으며 이후 주민들은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고문 또는 무기한 수감되거나 러시아로 끌려갔습니다. 러시아는 또 자신들의 앞잡이를 내세워 헤르손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카펜터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2014년과 2015년에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자신이 장악한 지역에 인터넷을 끊어 사람들이 금융거래는 물론 믿을 만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통신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헤르손 학교 교장은 러시아 정부의 교과 과정을 따를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강제 병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러시아 루블화 사용을 강요받고 있으며 자신의 상업용 재산을 새로운 괴뢰 정부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헌장과 헬싱키 협정의 모든 10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카펜터 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군부가 헤르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는 잔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부분의 증상에서 회복됐다고 백악관이 25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은 현재 거의 완전하게 해소됐다면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코막힘과 목 쉼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오미크론 BA.5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코로나 환자 75에서 85%가 BA.5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상태로 국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플로리다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스티븐 옹스테드 예비역 미국 해병대 중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전에서 고 스티븐 옹스테드 장군의 명복을 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옹스테드 장군은 72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해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에서 큰 활약을 했고 공산화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장군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영웅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옹스테드 중장이 지난 20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경기도 임진강 근처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23일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근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 시신은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6일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달 5일에는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달 2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갯벌에서도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북한의 민간인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이를 통보하고 시신을 인계할 방침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오르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를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본연의 길을 간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심각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주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에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핵 합의가 복원될 때까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시설 감시 카메라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이슬람이 이란 원자력청 청장은 25일 다른 당사국들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IAEA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이 총장은 최근 채택된 IAEA 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 이사회는 지난달 이란이 미신고 시설 세 곳에 발견된 우라늄 흔적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자국의 주요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27대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